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첫 찬양은 주는 평화라는 곡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신 주님께 우리 모두 마음으로 함께 찬양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어셨네.
쉬운 성경.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음식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날마다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말로 번역한 읽기 쉬운 성경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들으실 성경은 신약 마태복음입니다.
21장 예수와 제자들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이르렀다. 그들이 올리브산 기슭에 있는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을 마을로 보내셨다. 예수께서는 두 제자에게 이렇게 이르셨다. 저 앞에 보이는 마을로 가거라. 마을에 들어서면 나귀 한 마리가 메어 있는 것이 보일 것이다. 그 나귀 옆에는 새끼도 한 마리 있을 것이다. 그 나귀들을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너라. 혹시 너희에게 나귀들을 왜 끌고 가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에게 주께서 이 나귀들을 쓰시겠답니다. 라고 말해 주어라. 그러면 곧 내줄 것이다. 이 일은 예언자가 말한 것을 그대로 이루려고 일어났다. 시온성에 알려라. 보아라. 너희 임금께서 오신다. 그분은 겸손하시어 나귀를 타고 오신다.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고 오신다. 제자들은 마을로 가서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였다. 그들이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나귀 등에 얹으니 예수께서 그 위에 앉으셨다. 큰 무리가 겉옷을 벗어 길에 폈다.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 길에 깔았다. 예수를 앞서가는 사람들과 뒤따르는 사람들이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아들을 찬양하라. 복되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시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온통 들떠서 이 사람이 누구요? 하고 물었다. 예수를 따르던 무리가 대답하였다. 이분은 갈릴리의 나사렛 마을에서 오신 예언자 예수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성전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을 모두 내쫓으셨다. 예수께서는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뒤엎으셨다. 예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 라고 쓰여 있다.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의 집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고 있구나. 눈먼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이 성전에 계신 예수께 왔다. 예수께서 이들을 낫게 해주셨다. 대제사장들과 율법 선생들은 예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았다. 그리고 성전에서 아이들이 예수를 찬양하는 것도 보았다. 아이들은 다윗의 아들을 찬양하라 하며 노래하고 있었다. 이것을 본 대제사장들과 율법 선생들은 화가 났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이 아이들이 노래하는 것을 들으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듣는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다. 주께서 어린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주를 찬양하게 하리라. 너희는 이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런 다음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베다니 마을로 가셨다. 그리고 거기서 그날 밤을 묵으셨다. 다음 날 아침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셨다. 예수께서는 배가 매우 고프셨다. 예수께서 길가에 있는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쪽으로 가셨다. 그런데 무화과나무에는 잎만 있을 뿐 열매가 없었다. 예수께서는 나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무화과나무는 그 자리에서 말라 죽었다.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놀라서 예수께 여쭈었다. 어떻게 무화과나무가 저렇게 갑자기 말라 죽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내가 저 나무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할수 있다. 그뿐만 아니다. 너희는 저 산에게 산아 바다에 빠져라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면 말하는 대로 될 것이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믿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께 왔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해 보시오. 누가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하도록 허락했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하나 묻겠다. 너희가 내 물음에 대답하면 내가 무슨 고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해주겠다.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을 때그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느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나왔느냐? 그들은 예수의 물음을 놓고 자기들끼리 의논하였다. 만일 우리가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하면 예수는 그러면 당신들은 왜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라고 할 것이요. 요한의 세례는 사람이 준 것이다 라고 하자니 사람들이 두렵소. 그들은 요한을 예언자로 믿고 있으니 말이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요한의 고난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모르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나도 무슨 고난으로 내가 이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 너희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다. 그 사람이 맏아들에게 말하였다. 아들아, 오늘 내 포도밭에 가서 일하여라. 맏아들이 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나중에 이 아들은 마음을 바꿔 포도밭으로 갔다. 그 다음에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말하였다. 아들아, 오늘 내 포도밭에 가서 일하여라. 아들이 대답하였다. 예, 아버지 가서 일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끝내 가지 않았다. 두 아들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따랐느냐? 그들이 대답했다. 맏아들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세몬이나 창녀가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요한이 너희에게 바르게 사는 길을 보여주려고 왔었으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세몬들과 창녀들은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죄를 뉘우치지 않았으며 요한을 믿지도 않았다. 비유를 하나 더 들어보아라. 어떤 땅 주인이 밭을 가지고 있었다. 이 사람이 밭에 포도를 심었다. 그리고 밭둘레에 울타리를 치고 돌을 쪼아 포도즙을 짜낼 돌확을 만들고 망대를 세웠다. 그는 농부 몇 사람에게 밭을 새로 내어주고 여행을 떠났다. 포도를 거두어 드릴 때가 되었다. 포도밭 주인은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어 자기 몫의 포도를 받아오게 하였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 한 사람은 때리고 다른 한 사람은 죽이고 나머지 사람은 돌로 쳐서 죽였다. 밭주인은 다른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이번에는 처음보다 더 많은 종을 보냈다. 그러나 농부들은 이번에도 처음 왔던 종들에게 한 것처럼 하였다. 그래서 밭주인은 자기 아들을 보내기로 결심하였다. 밭주인은 그들이 내 아들에게는 함부로 하지 못하겠지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농부들은 밭주인의 아들을 보자 자기들끼리 이렇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주인의 아들이다. 그러니 이 밭은 그의 밭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를 죽이면 이 밭은 우리 차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농부들은 밭주인의 아들을 붙잡아 포도원 밖으로 쫓아내어 죽였다. 그렇다면 포도밭 주인이 포도밭에 가서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은 대답하였다. 그 나쁜 사람들을 죽이고 밭을 다른 농부들에게 빌려줄 것이요. 그리고 추수 때 자기 몫을 줄 농부에게 밭을 세 놓을 것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 말을 읽었을 것이다. 집 짓는 사람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주께서 이렇게 하셨으니 놀랍기만 하구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에게 주실 것이다. 이 돌에 떨어지는 사람은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또한 이 돌이 어떤 사람에게 떨어지면 그 사람은 가루가 될 것이다.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의 비유를 듣고 예수께서 자기들을 두고 말씀하신 것을 알았다. 그들은 예수를 잡아 가두고 싶었으나 사람들이 두려웠다. 사람들이 예수를 예언자로 믿기 때문이었다.
잠언 위로부터 오는 지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세 권의 책을 지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잠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구약성경에 포함된 잠언을 통해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잠언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잠언을 주신 목적,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잠언을 읽는 목적을 네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과 그 앞 시간 내용을 다 들으신 분은 제가 잠언 1장 4절 말씀을 두 부분, 그러니까 상반절과 하반절로 나누어 설명드린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혹시 시편을 읽어보시는 분이라면 그런 구조에 낯이 익으실 텐데요. 잠언 1장 4절 내용을 떠올리면 4절 상반절의 어리석은 자, 즉 단순한 사람과 하반절의 젊은 자가 짝을 이루어서 젊은이를 가리키는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런 생각이 드셨다면 히브리어로 된 시를 잘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말에서도 격언을 보면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하는 식으로 같은 내용 또는 비슷한 내용을 흥미롭게 때로는 보완하면서 반복하는 경우가 있죠. 잠언에 기록된 내용도 이렇게 상반절과 하반절이 긴밀하게 짝을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부터 읽을 말씀은 잠언 1장 5절인데요. 5절 말씀은 잠언의 목적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쉬고 원칙을 일깨워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렇지, 그렇지 하다가 정작 중요한 기본사항은 깜빡할 때가 있죠. 그러한 이유에서인지 우리가 그러지 말라고 하시는 뜻인지 하나님께서는 잠언을 주시는 목적에 관한 말씀을 마무리하시기에 앞서서 지혜를 쌓는 문제에 관한 매우 중요한 원칙을 재확인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잠언 1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문장의 짜임새만 놓고 보면 앞에 4절의 경우처럼 상반절과 하반절이 긴밀하게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와 명철한 자는 매우 비슷한 뜻으로 다가오죠. 내용 면에서 보면 5절 말씀에 담겨있는 원칙이 지혜가 매우 부족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를 이미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잠언 1장 5절 말씀이 지닌 이러한 성격 때문에 YLT와 같은 영어 성경 번역본에서는 이 말씀을 괄호로 묶어놨습니다. 또 NET 번역본 같은 경우는 원래 히브리어 본문에 없는 단어인 역시를 첨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 역시 지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옮긴 것이죠. 조금 과격해 보기까지 하는 번역 방법이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편집해 놓으니 꽤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성경 말씀에 가감하지 말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늘 마음에 새겨야 하는 중대한 원칙이자 엄중한 경고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누구보다 깊이 마음에 새기며 일하는 사람이 바로 성경 번역자들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ET 성경 번역진처럼 경건하신 분들이 그리고 그 우수한 학자들이 잠언 1장 5절을 번역하면서 역시라는 단어를 추가할 필요를 느꼈다는 것이죠. 이처럼 원문 내용 그대로 옮기기 하고 원문 내용 제대로 전달하기 사이에는 참으로 심각한 갈등이 존재합니다. 성경을 번역하고 연구하고 해설하고 전포하는 모든 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잠언은 지혜 있는 자에게도 필요합니다. 듣고 더 많이 배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더해지는 것입니다. 더해지지 않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무엇인가가 더해지기 위해서는 꾸준함이 필요하죠. 믿음이 꾸준히 성장하고 지혜가 꾸준히 늘어가는 가운데 나날이 믿음이 성장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언에서 방금 읽은 내용과 비슷한 말을 한 세상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으며 살기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문화권에 태어났더라도 성경에 기록된 지혜 가운데 일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논어 위정편에 공자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유야, 유는 제자의 이름입니다. 너에게 안다고 하는 것에 대해 가르쳐주마.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아는 것이다. 네, 알매 원칙을 참으로 잘 파악한 가르침이라고 하겠습니다. 서양 사람 중에서 자기 지식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정말 아는 것이다 라는 점을 깨달은 사람으로 소크라테스라는 철학자가 가장 유명하죠. 나는 오직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다 라는 말은 격언이라고 불릴만 합니다. 공자님도 나오고 소크라테스도 나왔으니 흔히 하는 질문 하나를 잠깐 생각해 볼까요? 공자님과 소크라테스가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리스도교의 시비를 걸기 위해 이렇게 묻는 경우도 있지만 진심으로 질문하는 것이라면 이 주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기원 후 1세기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전도할 때에도 똑같은 의문점에 답을 주어야 했으니까요. 철학이 발달하기도 했지만 우상 숭배도 만연했던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네, 이제 30절로 가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네, 복음이 주어지기 전에는 각자의 양심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같죠. 양심과 구원의 문제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로마서 2장에서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나에게 어떤 명령과 가능성이 주어져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는 명령이 주어진 시대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창조주의 명령을 외면하지 맙시다. 구원의 원칙을 안다고 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지혜를 쌓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 지혜의 귀를 기울이고 실천할 때 학식이 더해집니다. 잠언 1장에서 확인하는 목적과 원칙들을 마음에 새깁시다. 그에 따른 세부사항과 실천사항과 보충사항 등은 잠언을 꾸준히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마태복음 예수의 생애와 교훈. 히브리서 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처럼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자신을 비우고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단단한 바위 위에 집을 짓는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 그 집은 바위 위에 세워졌으므로 비가 와서 홍수가 나도 끄떡없고 바람이 세차게 불어도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도 그대로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가 와서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와르르 무너져 내릴 것이다.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셨을 때 모여있던 사람들이 그분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율법 선생들이 가르치는 것과 달랐기 때문이었다. 그분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었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마태의 복음서 중에서 주님의 중요한 교훈 중에 중심인 산상보훈의 마지막에 다다랐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의 내용이 없이는 실질적인 교훈이 되지 못한다는 경계를 예수께서 주고 계십니다. 신앙의 부분도 결코 예외는 아닙니다. 주님께서 절망의 인생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온갖 희생과 수모를 다 감당하셔서 이루어주신 새 언약의 구원 약속도 그것을 듣기만 하고 믿음의 삶으로 반응하지 않는 인생들에게는 결코 생명이 되지 못하는 것을 역시 성경은 여러 부분으로 경계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혜를 추구하고 진리와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범죄한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불가능함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확실한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인이었던 인간이 비로소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비로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선언하신 겁니다. 먼저는 24절에서 25절 말씀으로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 약속된 복입니다. 구원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엄청난 복입니다. 구약의 율법 속에 났던 위대한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은 언약의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뵙지 못하였고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구약의 어떤 위대한 선자나 하나님의 종들보다도 복이 있다고 확신해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복이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 귀로 들은 복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만 하는데 주님은 바로 이 결정적인 사실을 오늘의 말씀에서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히브리서 4장 2절에 여기 들음에 믿음을 화합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따라 순종치 않았다는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주님의 누구든지는 바로 뒤따르는 말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로 오늘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그대로 준행하는 모든 사람인 겁니다. 사도 요한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경계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24절의 말씀은 신앙을 건축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모든 사람들은 인생을 건축하는 자들입니다. 평생 동안 자기의 개인의 인생을 건축한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인생을 어디다 건축하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치 못하는 것은 모래 위에 건축하는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의 마지막에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한탄할 사람들이 많을 것인데 그때 내가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후회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야고보를 통해서 경계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야고보서 4장 17절의 경계도 귀 기울여 드려야 할 교훈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영원한 건축을 어디에 하고 있는지 이 말씀에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5절에서는 이 건축이 반석 위에 세워지면 풍파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어떤 풍파도 걱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불치에 낫지 않는 질병이든지 모든 것을 다 하루아침에 잃어버리는 것이든지 어떤 인생의 굴곡이 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바로 인생의 기초를 불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두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도 약속한 생명과 진리의 언약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6절에서 27절을 두 번째로 행치 않는 자의 비극을 생각하겠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큰 데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누어지고 더 두렵게는 한 가정 속에서도 나눠줄 수 있다는 데서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됩니다. 이 정도쯤이야. 이것 가지고는 지옥 가는 일은 없을 거야. 라고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작은 간격은 인생의 마지막에는 엄청난 차이를 내게 될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처럼 불현듯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에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26절의 말씀은 헛된 인생을 건축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역시 이들도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자들이 아니라 들은 자들입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들은 말씀을 행치 않은 것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들을 향하여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리석은 인생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모든 인류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로 해결하시고 절망을 거두실 뿐만 아니라 영광의 약속을 주셨음에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모래 위에 인생을 건설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는 사람이겠지요. 오늘 우리의 행하고 행치 않고는 미래의 영원에 관계됨을 잊지 마십시오. 혹 나는 듣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라고 변명치 못할 것입니다. 인생의 영원을 위한 건축은 한 번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집처럼 마음에 안 들면 헐고 다시 지을 기회가 또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에 대한 모든 역사와 영원은 지금 이 시간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오늘의 순종이 나를 영원한 영광으로 이끌어가고 오늘의 말씀을 행치 않음이 영원한 저주로 나를 끌어갈 수 있음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27절의 말씀은 그럼에도 이 두려운 결과가 평상시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한 행함과 불순종은 평안할 때는 그 차이를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믿음의 진정한 가치는 평상시에는 별로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사실적인 모습은 인생의 폭풍 앞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창세기 22장 2절의 명령은 너에게서 이삭을 뺏어가도 나를 믿고 따르겠느냐 하는 질문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홍수와 폭풍 같았을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도 순종하는 행하는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아닌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봐야만 합니다.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은 세 번째로 주님의 교훈과 권세입니다. 주님의 삶 전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비로 가득하고 선자들을 통해 대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말씀의 도구로 역할했던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는 근본적으로 달랐을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오늘의 또 다른 비유를 든다면 진리를 입으로만 증거하는 것과 삶으로 직접 가르치는 것 정도의 차이라고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고린도전서 4장 20절의 말씀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신앙은 몰라서 행치 못할 중세 시대 같은 암흑의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많이 알면서도 행치 못해서 믿음이 위기를 이기지 못한 연약함을 봅니다. 유대인이거나 헬라인이거나 대한민국 사람이거나 일본 사람이거나를 막론하고 예수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은 반석이신 예수도 위에 인생을 건설하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 믿음은 아무리 절망적인 비극이 그 사람의 인생에 부딪혀도 결코 신앙의 흔들림이 없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사람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생명으로 누릴 자는 정해진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단순히 말씀을 듣고 행하는 순종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예수도의 말씀을 수시로 들으면서도 행치 않는 사람은 불치의 난치병의 홍수와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어버린 태풍을 만나게 되면 믿음은 여지없이 무너져서 없어질 거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오늘 역사 속에서 나 자신의 순종으로 행함과 그렇지 않음이 영혼을 다르게 결정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행하는 믿음이면 더욱 기뻐하고 그렇지 못한 믿음이라면 이 시간에라도 회개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 성경을 잘 이해하고 싶어요. 구약을 보면 천지창조, 노아 홍수,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에스더가 왕비가 된 이야기도 흥미있고요. 사울, 다윗, 솔로몬 왕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야기도 있어요. 이런 단편적인 내용은 아는데 이 모든 구약의 사건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관계도 알고 싶고요. 궁금한 게 정말 많아요.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새로운 시리즈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방금 들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싶은 분이 많습니다. 성경은 1600년에 걸쳐 약 4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책입니다. 저희가 기획하는 이 새로운 시리즈에 관심을 갖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억압하여도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눌러도 우리가 진리 안에 가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가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복음서에 나오는 살로메는 세베대의 아내였습니다. 그 부부에게는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살로메에 관한 기록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는데 그 이름에는 평화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사실 솔로몬의 이름도 평화라는 뜻인데 똑같은 의미를 가진 이 단어를 여성의 이름으로 사용할 때는 살로메라고 불렀습니다. 세베대는 가버나움의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두 아들을 제자로 불렀습니다. 두 아들이 한꺼번에 예수를 따르는데도 세베드가 막지 않았다는 사실을 볼 때 세베드 역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에 살로메가 예수님을 십자가 옆에서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안식 후 첫날에 몇 명의 여인들이 예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무덤으로 가는 장면이 복음서에 나옵니다. 그들이 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줄까? 그런데 그들이 예수 무덤에 도착해 보니 무덤을 막았던 큰 돌은 이미 굴러져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이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흰옷 입은 한 청년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리고는 그들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현장에 살로메가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처음으로 들은 몇 여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두 아들도 예수를 따른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틀림없이 슬피 울면서 그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던 무력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던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살로메의 감동과 기쁨은 어디에 비길 데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는 사람들이 살로메를 이런 믿음의 여인으로 기억하지 않고 좀 다른 모습으로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사건 때문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던 살로메는 세상의 모든 어머니가 그렇듯이 자기 아들들이 잘 되기를 바랐던 평범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살로메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기 두 아들을 위해 특별한 부탁을 했습니다. 자식을 위한 그의 행동이 이기적이고 죄악된 행동이었을까요? 내 자녀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명예를 얻기를 바라는 마음은 어느 어머니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겸손한 태도를 잃으면 살로메와 같은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살로메는 두 아들을 위해 이런 청탁을 했습니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살로메와 그의 두 아들은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살로메는 그날 귀중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보다 우선순위에 두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화답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찬양을 통해 그리스도를 가르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이고 주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이기도 하지만 찬양을 통해 그리스도를 전하고 신앙을 격려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방송으로 소개하는 찬양은 우리 마음으로 노래하는 아카펠라입니다. 여기서 일일이 이름을 밝히진 않지만 본 방송을 위해 아름다운 찬양곡을 제공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저희에게 필요한 육적, 영적 양식을 공급해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와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온갖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한 자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